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 정부가 지브롤터에 억류된 자국 유조선을 즉각 풀어줄 것을 영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아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오늘 영국 측의 억류 조치는 국제법상 무효라며 풀어주는 것이 모든 나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현지 관영매체에 밝혔습니다. 이어서 무사비 대변인은 영국 정부가 위험한 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상응하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영국 정부의 불법 행위는 걸프 지역의 긴장을 높일 뿐이라면서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이 영내 안보를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만큼 외세는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일 영국 해군은 영국령 지브롤터 근해에서 시리아로 향하던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 1호를 억류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당국은 이 배에 제재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오랫동안 추적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동 해역의 민간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군사연합체가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지명자는 어제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걸프 일대 유조선과 상선들을 군사적으로 호위하는 연합조직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몇 주 안에 구체화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조셉 덤포드 미 합참의장은 호르무즈 해협과 바브 알만데브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할 연합체를 만들기 위해 여러 나라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프랑스군과 일본 자위대 등의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현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터키가 러시아로부터 구매한 S-400 방공미사일 첫 인도분이 오늘 앙카라 공군기지에 반입됐습니다. 터키 국방부는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고 앞으로 며칠 동안 부품 인수를 비롯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터키가 S-400 도입을 강행할 경우 제재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과 터키 관계가 더 악화될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전망했습니다. 터키는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으로 최신의 F-35 전투기 도입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미국산 무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관련 기밀 정보가 러시아로 유출되고 F-35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터키 정부에 경고했습니다. 카리브해 4개국 순방에 나선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경유지인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어제 전용기편으로 뉴욕에 도착한 직후 타이완과 국교를 맺고 있는 17개 나라 외교사절들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는 데 이어 내일 미국에 유학 중인 타이완 학생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차이 총통이 머무는 숙소와 행사장 인근에서는 환영 군중과 일부 친중국 단체들의 맞불 시위가 벌어졌다고 주요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광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타이완의 공식 고류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 대변인은 미국이 타이완 독립 분리주의자들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차이 총통이 미국 영토를 지나지 못하게 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이완 총통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협박에 무릎 꿇지 않겠다고 밝히고 모든 어려움은 오로지 국제사회로 나가겠다는 우리의 결심을 공고하게 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2박 3일 뉴욕 일정을 마감한 뒤 아이티와 세인트 키츠네비스,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 루시아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이후 귀국길에 미국 덴버에 들러 다시 이틀 밤을 머물 예정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크렘린궁은 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양 정상의 통화가 성사됐다고 밝히고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과 이와 관련한 포로 교환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며칠 앞서 내놓은 영상 담화를 통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양국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크림반도 강제 병합 문제 등이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두 정상의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합의를 본 부분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우크라이나 동부 갈등을 끝내기 위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 독일의 참여에 협상하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제안이 거론됐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외국 기업들의 현지 투자와 사업 환경에 차별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12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을 조건으로 석탄과 섬유 수출 제재를 일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이달 중 열기로 합의된 미북 실무 협상에서 북한은 체제 보장보다는 제재 완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한반도 위기 시 일본을 전력 제공국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고 새벽부터 밤까지 북부지방은 곳에 따라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1도, 낮 최고는 22도에서 3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 동결과 일부 제재 유예를 맞바꾸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최근 악화되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미 한일 3자 관계의 강화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을 조건으로 석탄과 섬유 수출 제재를 일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한국 언론의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I will say that I did actually speak to Steve Biegun about that and he categorically denied that. He said that report is completely false.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언론 보도에 대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논의했다며 비건 대표는 보도 내용을 확고하게 부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건 대표는 언론의 관련 보도가 완전히 거짓이라고 말했으며 따라서 그 안에는 어떤 진실도 없다고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앞서 일부 한국 언론은 백악관 내 북한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의 말이라며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전면 폐기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동결에 동의할 경우 12에서 18개월 동안 석탄과 섬유 수출 제재를 유예하는 방안을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방안의 효과 여부에 따라 다른 시설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을 가능한 선택지로 고려 중이며 여기에는 사실상의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최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미국에게 일본과 한국은 친구일 뿐 아니라 동맹이라고 밝혔습니다.
But I would say that Japan and South Korea are of course not only friends, they're allies and the United
국무부를 포함한 미국 정부는 공개적으로나 이면에서 세 나라의 상호 관계와 3자 관계 강화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It's an incredibly both relationships are incredibly important. We all share face shared region.
미한일 세 나라는 모두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공통된 영내 도전들과 우선순위들의 직면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공개적으로나 이면적으로 일본, 한국 모두와 이런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이달 중 재개 합의한 실무협상에서 논의될 의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체제 안전보장보다는 제재 완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택선 기자입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실무협상에서 체제 안정보다는 제재 완화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석탄 수출과 석유 수입 허가,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광 재개 등을 당장 재개 완화가 가능한 분야로 꼽았습니다.
Could be allowing more coal exports, more oil import. I suspect it would also involve allowing South Korea to reopen the Kaesong industrial zone.
하지만 이 같은 제재 완화를 얻기 위한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이 밝힌 협상의 시작점, 즉 핵 동결에 대한 미북 양측의 접근이 애초부터 다를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I think their ultimate goal is to be accepted as a nuclear weapon state like Israel and Pakistan. And if you work back from that, then they would not necessarily be against a freeze or even
북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과 같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며 북한은 일부 핵무기를 유지할 수 있는 한 핵 동결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하노이 정상회담에 앞서 어렵게 성사된 실무협상에서 북한이 보인 행동을 보면 이번에 북한이 얼마나 진지하게 나올지도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U.S. brought a whole delegation of experts for all the different issues, and the North Koreans brought two people. So it was clearly not serious. There's a lot of complicated issues where you need technical expertise on both sides.
실무 협상에 미국은 핵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대동했지만 북한은 단 두 명만 나왔고 이는 진지한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한미군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이번 실무 협상에서 북한은 체제 안전 보장보단 제재 완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생각하는 체제 보장은 미국의 적대적 정책의 폐기인데 이는 미국 측 생각과는 달라 합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And the hostile policy is exemplified by the Iraq-U.S. alliance, by the presence of U.S. troops on the Korean Peninsula, by the readiness exercises that are conducted with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by
북한이 생각하는 적대적 정책은 미한 동맹, 주한 미군 주둔, 미한 연합 훈련.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우산 등인데 이는 미국이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설명입니다. 육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실무협상에서 북한이 핵 동결 조건을 놓고 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제재 완화는 영구적인 조치에 대한 대응이어야 하는데 핵 동결은 영구적인 조치가 아닌 만큼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북한이 바라는 것은 체제 안전 보장이라고 말했습니다.
Yeah, I think security assurances before North Korea starts to dismantle their nuclear weapons and their nuclear weapons facilities. They need security assurances.
북한은 과거 육자회담에서도 체제 안전 보장을 요구했고 이에 미국이 공동 성명을 통해 재래식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했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제재 완화가 됐든 체제 안정 보장이 됐든 실무 협상에서 행동 대 행동으로 무엇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협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re's a lot that negotiators can pursue and propose to the respective leaders. And that's the encouraging thing. So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협상 대표들이 추구하면서 상대 지도자에게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많으며 이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주한미군은 미한 연합훈련 축소에도 불구하고 항상 높은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마크 밀리 합참의장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미한 동맹이 동북아에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는 핵심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지명자는 11일 북한을 이란과 함께 미국을 위협하는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밀리 지명자는 이날 상원군사위원회의 인준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경쟁하고 있으며 이란과 북한, 폭력적인 극단주의 단체들로부터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감지하고 대응할 준비가 돼 있지만 대응 역량을 개선할 분야가 있다며 미사일 방어청이 지속적으로 동맹국들의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육군참모총장인 밀리 지명자는 이어 미군은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통해 핵심 전투기능들을 훈련함으로써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들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 연합군사훈련은 연합군의 준비태세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도구라면서 현재 훈련 규모는 축소됐지만 준비태세는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cut back a little bit on the training and of the command post exercises, the electronic simulation exercises. Temporarily, but they're always in a high state.
연합 훈련과 지휘소 훈련, 모의 훈련을 일시적으로 축소해 시행하고 있지만 주한 미군은 언제나 높은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밀리 지명자는 국익을 위한 동맹국들과의 관계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한 동맹은 지난 70년간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핵심 주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e network of allies and partners in the Asia-Pacific region is critical. To U.S. national security and furthering our interests in the region and in the world.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동맹국과 파트너들과의 네트워크가 미국의 국가 안보 그리고 역내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확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밀리 지명자는 그러면서 미한 동맹은 한국 전쟁이 멈춘 1953년부터 북한의 위협을 성공적으로 억제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 중국 사이의 잠재적 긴장관계 관리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밀리 지명자는 지난해 12월 미 합참의장으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프린스턴대 학생군사교육단 ROTC를 거쳐 1980년 임관한 밀리 지명자는 군생활의 대부분을 보병과 특전사, 기갑사단 등에서 보냈으며 주한 미 이사단 대대장으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이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에 큰 난관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를 이끌어낼 만한 중요한 결단도 아직 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승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은 11일 발간한 전략 다이제스트 2019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외에도 여러 요인들이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더디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수년간 이뤄진 북한의 도발과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영구적 평화 체계를 수립하고 축적된 불신 해소에 큰 난관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거듭된 북한의 도발이 지난 한 해 중단된 점은 환영할 일이지만 미한 동맹이 여전히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근본적인 현황은 변함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긴장 완화와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는 시간이 입증해 줄 것이라고 주한미군 측은 전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시험장의 폐기와 널리 알려진 풍계리 핵실험장의 해체를 지시했지만 여전히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한연합군은 훈련의 규모, 범위, 시기 등의 조정까지 이뤘다며 북한이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유사한 자제심을 발휘하고 외교적 절차에 성실하게 답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에 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아직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를 설득할 만한 행동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전략 다이제스트 2019는 김정은 위원장이 제재를 피하고 외화 확보가 가능한 관광과 스포츠 교류 분야에서의 기회를 보고 있지만 북한과 이런 형태의 교류를 허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우려하는 국가들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가 성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해외 원조와 지원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충분한 제재 완화 조치와 투자할 만한 안정적 국가라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이끌어낼 정책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한된 군사행동을 취하며 도발적인 북한으로의 회귀를 결정한다면 미한 동맹은 이에 대한 대비 또한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반도와 주변 지역 정세, 예하 부대의 임무와 역할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매년 전략 다이제스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두 나라 정상 간의 직접 소통과 깜짝 회동 등에 의존해 진행되면서 대화의 동력을 부여하려던 중국과 한국의 역할이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유일한 후원자로서 중국의 영향력과 앞으로 경제적 보상의 중요한 축을 담당할 한국의 역할은 여전히 건재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백성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DMZ 회동.
우리 각하와 나와 사이 존재하는 그런 훌륭한 관계가 아니라면 아마 이 하루 만에 이런 상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I think the relationship that we developed has meant so much to so many people. And it's just an honor to be with you.
짧은 트윗 하나로 만남이 성사된 뒤 비핵화 협상의 다음 수순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지만 이면에선 주요 이해 당사국인 중국과 한국의 역할과 영향력에도 변화가 엿보인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역내 공동 목표가 철저히 미북 정상의 개인적 관계에 기초해 추진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면서 중국과 한국의 중재력이 완전히 배제되거나 어느 한쪽이 상대적으로 존재감을 잃게 된 것 아니냐는 의문에서 비롯된 진단입니다. 하지만 미 정부와 워싱턴의 싱크탱크에서 동아시아 역학구도를 오래 다뤄온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에 관한 한 주변국들이 갖는 특수한 지정학적 영향력은 단발적 사건에 좌지우지될 정도로 단순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에 한층 다가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근 행보는 껄끄러워진 북중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시도지만 그런 모습만으로도 중국의 존재감을 부각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She, by his very presence there, was reminding Nor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China remains North Korea's lifeline.
시진핑 주석이 중국은 북한의 생명줄이자 북한과의 무역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파트너라는 점을 북한과 국제사회에 상기시키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중국은 한반도 안정과 핵 문제에 만족스러운 해결의 이해가 걸려 있으며 북한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들이 이 같은 이해관계를 존중하기 바란다는 신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문제를 다루는 당사국으로서 중국의 자신감은 이전보다 오히려 커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윤선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을 그 계기로 꼽았습니다.
With the two rounds of meetings between Kim Jong-un and President Trump, the Chinese has a pretty clear sense that U.S. and North Korea are not able to reach a deal bilaterally.
두 차례 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중국은 미북 양자 간 합의는 달성되기 어렵다고 명확히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미북 간 신뢰가 없거나 서로 조건을 맞추지 못한다는 뜻인데 이처럼 두 나라가 따로 합의를 할 수 없는 한 중국은 걱정할 게 없다고 윤선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중국이 갖는 무게감과 북중 관계의 현주소는 별개라며 대북 영향력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상당 기간 악화일로로 치닫던 두 나라 관계가 저점을 찍었지만 전면 복원된 건 아니라는 한계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두 나라 관계가 여전히 회복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중국이 제재에 동참한 데 대해 화가 많이 나 있고 중국 역시 북한의 과거 행동들에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s on the road to recovery for sure. There was a lot of antipathy there towards North Korea on the part of Xi.
따라서 두 나라가 시진핑 주석의 방북과 김정은 위원장의 몇 차례 방중을 통해 건설적인 진로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 역시 순망치한 시절을 상기시키는 온갖 수사에도 불구하고 2017년 말까지 이어졌던 북중 간 마찰과 불협화음은 여전히 수선과 재건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폭발에 비견될 만큼 활발했던 지난해 남북 간 외교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이 한국과 미국의 영향력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는 우려를 중국 관리들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One of the concerns that I've heard directly from Chinese officials is that China's influence is being supplanted by South Korean and or United States influence in North Korea.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기본적인 위상은 흔들려 본 적이 없다는 게 대중외교를 최전선에서 담당했던 전 미 당국자의 평가입니다. 2011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중국에 주재한 게리 로크 전 미국 대사는 중국은 한반도 안전과 관련해 늘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중국의 중요성이 감소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Beijing has always occupied a pivotal role with respect to destabilizing the Korean Peninsula. So, you know, the importance of China has never diminished.
따라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끝내는 데 중국이 반드시 관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해 당사국인 한국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비핵화 협상에서 원래 입지가 축소됐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윤선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비핵화 협상 무대에서 한국이 축출됐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South Korea's role is too essential to what has happened because it is South Korea's border. It is a demilitarized zone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이번 DMZ 회동을 비롯한 모든 과정은 한국 국경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만큼 한국은 당사국으로 핵심적 역할과 지원 역할을 둘 다 수행해 왔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비핵화 협상에서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일 수 없는 한국은 운전석에 앉은 것은 아니고 중재자 역할을 맡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역할마저 덩달아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며 한국은 북한의 요구를 미국에 전달하고 미국의 상황 분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특히 북한과의 합의 타결 이후 중국과 한국의 역할이 본격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really think both Xi and Moon are important, but the really critical players are Kim Jong-un and President Trump.
Right.
And everybody else is relatively less important.
플레이어인 트럼프와 김정은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들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게 사실이지만 막상 합의가 성사되면 동결 등의 대가인 경제협력 사업은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제공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한편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개인적 관계를 강화하는 데는 그를 중국으로부터 떼어내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라며 DMZ 회동이 중국과 한국을 모두 열외로 밀어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at both Moon Jae-in and Xi Jinping are out. What President Trump has done is, of course, controversial, and there are downsides to the meeting. But the one upside is that he's strengthening the relationship with Kim.
고등창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깜짝 회동에 논란의 여지와 부정적 측면이 있지만 대북 제재 이행 등의 걸림돌이 되어온 중국을 배제시킨 것은 바람직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의회가 다음 달 한 달간의 여름 휴회에 앞서 처리할 한반도 관련 안건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총 16건의 법안과 결의안이 계류 중인데 대북 제재 강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상하원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안건은 법안과 결의안 각각 8건씩 총 16건입니다.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3건으로 가장 많고 대북 정책 감독 법안은 상원에 각각 상정돼 있습니다. 올 들어 유일하게 채택된 상원의 미한일 유대 지지 결의안과 동반 발의된 하원 결의안도 현재 외교위에 계류 중이어서 연내 처리가 주목됩니다. 의회가 다음 달 5일부터 한 달간의 여름 휴회에 앞서 처리에 속도를 낼 안건은 북한의 금융망 봉쇄에 초점을 둔 제재 강화 법안입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 부과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중국 등 해외 금융기관을 겨냥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거나 미국의 달러 접근을 차단당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의원들은 통상 의회가 무조건 통과시켜야 하는 국방수권 법안에 자신이 주력해온 핵심 안건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는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상원에서 이런 방식으로 추진돼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직후 숨진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이름을 따 상원의 법안은 오토 원비어 대북 은행 업무 제한 법안 또는 브링크 액트, 하원의 법안은 오토 원비어 북핵 제재 법안으로 명명됐습니다. 앞서 상원은 지난달 말 브링크 액트가 포함된 국방수권 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고 유사한 내용의 하원 법안은 지난 9일 상임위를 거쳐 현재 전체 회의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하원 제재 강화 법안의 국방수권 법안 포함 여부는 전체 회의 표결이 이뤄지는 이달 내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하원이 이달 내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포함된 국방수권 법안을 통과시키면 이어 상하원 조정 합의를 거쳐 마지막 표결이 이뤄지는 9월 말 이전에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의 세부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하원에서는 또 다른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인 대북 밀수 단속 법안에 국방수권 법안 포함이 추진됐지만 지난 9일 철회됐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 특히 불법적인 선박 환적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과 보험회사가 3자 금융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 고객의 제재 이행을 철저히 감시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조치를 담았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하원 외교위 아태소의 브래드 셔먼 위원장이 법안의 국방수권 법안 포함 요청을 철회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원에서 이 같은 법안 추진은 예전부터 예고됐었기 때문에 추후 별도의 법안으로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하원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된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은 양원 상임위의 법안 마련 초기부터 이미 합의를 거쳤기 때문에 의결이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상하원에 계류 중인 대북정책 감독 법안은 판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와 코리 가드너 동아태소 위원장, 엘리어 댕겔 하원 외교위원장 등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북정책과 북핵합의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초당적 법안으로 대북협상 진행 상황을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고 미북 합의를 협정 형태로 제출해 상원 인준을 거쳐 발효되도록 했습니다. 특히 미북 합의에 대한 의회의 검토 항목이 북한의 비밀 핵시설, 핵 프로그램 신고, 합의 이행의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이 클 전망입니다. 그러나 공화당의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운신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법안을 외교위 표결에 붙일지 지켜봐야 합니다. 여름 휴회기 이후 논의가 주목되는 법안은 유류 공급 등 대북 금수 조치에 초점을 둔 상원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 리드 액트입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가드너 위원장과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간사가 이달 초 재상정한 법안으로 지난 회기부터 꾸준히 상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 하원에서도 공동 추진된 바 있어 상원과 같은 법안이 하반기에 재상정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상원에 이어 하원의 미한일 연대 지지 결의안은 최근 한일 갈등이 극도로 첨예한 상황에서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하원의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은 지지 의원수를 꾸준히 늘리며 현재 57명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재미 이상가족 상봉 촉구 법안과 결의안도 지지 의원수가 각각 27명, 16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밖에 하원에서는 푸에블로호 반환 촉구 결의안 두 건이 계류 중입니다. 한편 하원에 계류 중인 미한동맹 지지 결의안과 하원의 대북 제재 해제 금지 법안은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한반도 위기 시 일본을 전력 제공국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일본과 그런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일본에 전력 제공국 지위를 부여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를 동원하려 한다는 일부 한국 언론 보도에 대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엔사는 일본을 전력 제공국으로 제안하지 않았고 또한 일본이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최근 주한미군이 발간한 전략 다이제스트 2019에 유엔사는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한국어 번역 문구가 들어간 것을 두고 논란이 빚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일부 언론은 이 문구를 두고 유엔사가 일본 자위대 병력을 한반도에 들이려 하고 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미국이 유엔사를 강화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후에도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쥐려 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사 측은 유엔사를 작전 기능을 가진 사령부로 만들 계획이 없다며 이와 다른 어떤 내용도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즉각 부인했습니다. 유엔사는 이어 지난 69년 동안 성공적으로 지역 안보에 지대한 이익을 기여해온 바와 같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왔다며 나아가서 유엔사는 최우선순위로 지속적인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유엔사는 한국 및 전력 제공국들과 효과적으로 투명하게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현재 한반도에서 운영 중인 방어체계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의 방사포 위협까지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헨리 우버링 전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장은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현재 한반도에서 운용 중인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북한이 지난 5월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 요격에 한계가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우버링 전 국장은 지난 2017년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고도 미사일 요격체계 사드와 SM-3 등으로도 충분히 미 본토와 동맹국을 방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버링 전 국장은 이런 평가가 바뀐 이유를 묻는 VOA 질문에 과거 발언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에 대한 평가였다며 최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비행 궤도 수정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방어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t the time, I'm still talking about ballistic threats. I'm not talking about maneuvering threats. So anytime you have a maneuvering threat, that begins to change the equation of what we can deliver, what we can defend against or not.
우버링 전 국장은 현 방어 체계의 보완책으로 지향성 에너지 무기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전자기파 또는 입자 광선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고출력을 생성해 날아가는 탄도미사일 등 요격을 목적으로 미국이 개발 중인 미래 무기 체계입니다. 하지만 레이저빔 출력 사거리에 한계가 있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 공군은 2010년 메가와트급 고출력 레이저 요격 체계를 실은 C-130 수송기 실험을 통해 고체와 액체 연료 기반 탄도미사일 요격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우버링 전 국장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운동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 요격 체계보다 정밀성과 경제성에서 우위에 있다며 빛의 속도이기 때문에 초음속 미사일 대응에도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nvisible and you can't hear them. Precision targeting for both lethal and non-lethal applications and really a low cost per shot when compared with traditional kinetic munitions.
특히 북한은 14,000여 문의 방사포와 로켓포를 1,000만 명 이상이 밀집해 있는 한국 수도권에 겨냥하고 있다며 미한 연합군이 이를 요격할 수 있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도입해 기존 지상 요격 체계와 통합할 때만이 지정학적 셈법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are counting on nearly 14,000 artillery pieces and rocket launchers that are within range of the 10 million inhabitants of Seoul. Imagine how the geopolitical calculus would change.
실제 북한 방사포에 대응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이미 로켓과 박격포 유격 실험에 성공해 능력이 입증됐다며 이제는 규모 확충을 통한 실전 배치 문제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So that capability is there and can be demonstrated. It has been demonstrated. It's a matter of scaling, it's a matter of deployment, and it's a matter of basically of will to be able to do that.
오버링 전 국장은 미군이 이미 30kW 고출력 개발 단계에서 100kW 시제품 양산 단계로 들어섰다며 향후 5년에서 10년 안에 우주에서 직접 발사해 탄도미사일 등을 요격할 수 있는 메가톤급 에너지 무기가 상용 배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소유권 청구 시한이 공식 종료됐다고 미국 검찰이 밝혔습니다. 북한으로부터 5억 달러 배상 판결을 받은 원비어의 가족이 유일하게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호의 소유권을 주장한 건 원비어의 가족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가 와이즈 어네스토호를 상대로 제기된 몰수 소송의 법원 기록을 확인한 결과 소유권 청구 시한 마감일인 10일까지 제출된 청구서는 원비어 측이 제출한 한 건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와이즈 어네스토호의 소유권이 원비어 가족에게 돌아갈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원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원비어 씨는 아들 오토 원비어의 죽음이 북한 정권 때문이라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5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실은 상태로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됐던 와이즈 어네스토호를 압류한 뒤 몰수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와이즈 어네스토호는 북한이 보유한 두 번째로 큰 선박이지만 노후한 관계로 고철값 약 300만 달러 가치만이 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도 와이즈 어네스토호에 대한 소유권 청구가 공식 마감됐다는 내용의 문서를 이날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미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11일 공개된 이 문서에서 와이즈 어네스토호의 소유권 청구에 대한 공고가 적법 절차를 거쳐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날 첨부한 공고문에는 와이즈 어네스토호에 대해 미국 정부가 몰수 소송을 제기한 사실과 함께 법적 권리가 있는 사람들은 공고문 공개일로부터 60일 안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최초 공고문은 와이즈 어네스토호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5월 10일로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이 공고문이 미국 정부의 몰수자산 웹사이트에 30일간 공개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이 첨부한 공고 증명서에 따르면 검찰은 와이즈 어네스토호에 대한 소유권 청구 공고 시작일인 5월 10일부터 6월 8일까지 하루 24시간 공고문을 게시했습니다. 원비어 가족들은 시한 마감일을 일주일 앞둔 지난 3일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합니다.
미 통계국이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세계 인구 현황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북한 인구는 남한의 절반 수준인 2,550만 명에 평균 수명도 12년이 짧았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통계국은 7월 11일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서 전 세계 인구가 75억 8천만 명에 달하며 2020년에는 인구 증가율이 1%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50년대 이래 처음으로 연간 증가율이 1% 아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수치는 미 통계국의 국제 데이터베이스에 집계된 것으로 각국의 인구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19년 북한 인구는 총 2,551만 3천 명이며 2025년에는 2,624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 증가율은 1995년 1.1%에서 2005년 0.6%로 떨어진 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0.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임 여성 1명당 출산율은 1.9명, 인구 대비 출산율은 1,000명당 15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망률은 인구 1,000명당 9명이며 평균 기대 수명은 71살입니다. 국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19년 남한의 인구는 5,163만 명으로 북한의 2배였습니다. 출산율은 북한보다 낮은 1.3명이며 사망률은 1,000명당 7명, 평균 기대 수명은 북한보다 12살 많은 83살이었습니다. 지난 7일 갱신된 미 중앙정보국 CIA 국가별 현황보고서 팩트북도 비슷한 수치를 담고 있습니다. CIA는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북한 경제가 만성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시설은 수리 불가능한 상태이며 민생에 투입해야 할 국가 자원을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등 과도하게 군사 분야에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도적 문제로 만성적인 식량 부족이 야기됐고 기상 요인으로 식량난이 악화됐다고 덧붙였습니다. CIA는 북한 정부가 계속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강조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최근 자국민 유학생의 북한 억류 사태를 겪은 호주가 북한 여행을 재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장기 억류 위험이 있다며 기존 여행주의보를 자세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외교통상부는 자국민들에게 북한 여행의 필요성을 재검토할 것을 계속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외교통상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1일 호주인 억류 사태 이후 정부의 북한 여행 지침에 변화가 있느냐는 BOA의 질문에 외국인 여행자들이 임의적인 체포와 장기 구금을 당할 위험이 있다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여행주의보들을 자세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당국은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에 유학 중이던 호주인 알렉스 이글리를 지난달 25일 억류했다가 9일 만인 이달 4일 풀어줬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틀 뒤 알렉스 이글리가 인터넷을 통해 반공화국 모략 선전 행위를 하다 단속됐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외교통상부는 이미 시글리가 억류되기 5개월 전인 지난 1월 23일 북한 여행주의보를 갱신하면서 북한에서 체포되거나 구금될 위험이 있다는 문구를 포함시켰습니다. 호주 정부가 분류한 여행 권고 단계 가운데 여행 필요 재고는 여행 금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경고입니다. 7월 11일 현재에도 유효하다고 명시된 여행주의보는 북한이 외국인들에게 적용하는 매우 다른 형태의 법과 규정, 국제사회 이해에 반하는 간헐적 위협에 따른 위험을 북한 여행을 재고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북한 여행을 결정한다면 가능한 짧은 기간 동안 머물고 불필요한 활동을 삼가라고 권고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 국제감시단체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에서 김 위원장 집권 이후 박해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오픈도어즈는 10일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단체와 개인 11명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세 번째에 올렸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에서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극심한 박해에 직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오랫동안 기독교 교회에 대한 세계 최악의 박해자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기독교 신앙의 어떤 실천도 불법화하는 국가정책을 계속하면서 이 같은 끔찍한 유산을 더 증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예배와 교회 모임, 성경 소지는 모두 불법이며 이를 위반하면 수용소로 보내지고 심지어 사형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2019 세계 기독교 박해 감시 목록에서 세계 최악인 1위에 오른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픈도어즈는 지난 1월 초 2019 세계 기독교 박해 감시 목록을 발표하면서 북한을 18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이 단체 데이빗 커리 미국 지부장은 북한이 기독교 신자들을 심하게 박해하면서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very suggestion that you're a Christian can have you arrested with neighborhood watches again using old school communist
주민들의 감시로 기독교 신자라는 의심을 받으면 체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커리 회장은 단지 성경을 갖고 있거나 종교에 대해 얘기했다는 이유로 북한 주민 6만여 명이 정치범으로 몰려 강제 노동 수용소에 갇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커리 회장은 지난달 27일 미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탐 란토스 인권위원회가 전 세계 기독교인 박해를 주제로 한 청문회에서 북한의 종교 자유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North Korea is the most oppressive place on earth to practice religious faith. Anything and anyone
북한은 지구상에서 종교적 신앙의 실천을 가장 억압하는 곳이란 지적입니다. 커리 회장은 북한에서는 김정은 정권에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든 국가의 적으로 간주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픈도어즈는 북한 외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와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 힌두 민족주의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인 알샤바브와 보코하람, 마야 카르텔과 중국 공산당도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자로 지목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한인교회연합회의 연례 집회가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한인 청년들은 북한 주민과 중국 내 탈북민들의 인권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일 한국전쟁 기념비에 모인 80여 명의 한인 학생들. 남북한 분단이 시작된 한국전쟁을 기념하는 장소에서 북한에 있는 주민들의 인권을 외치라는 의미의 Shout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구호가 적힌 셔츠를 입고 호소문을 낭독합니다.
Our young brothers and sisters that were born into an unfortunate life have been struggling to escape the constant abuse and sex trafficking.
중국인도 한국인도 될 수 없는 불행한 운명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그들의 부모는 추방당할 위험에 빠져 있고 남은 고아들은 어떤 권리도 누리지 못하지만 정책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서한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학생들은 무수히 많은 학대를 당하는 북한 내 기독교인들과 중국의 고아들에게 정당한 자유가 주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2004년 발족된 북한의 자유를 위한 한인교회연합 KCC는 2010년부터 매년 워싱턴에서 북한 인권 행사를 열었고 올해로 10번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집회의 둘째 날 한국전쟁 기념비에 모인 학생들은 초등학교 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KCC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조셉 차 씨는 고등학생 시절 북한에 대한 관심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 시작이었다고 말합니다. 차 씨는 VOA에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소감을 말합니다.
You know, we go into the Congress offices, you know, we're talking to them about legislation. I mean, just for example, you know, the North Korean Sanctions Enforcement Act, the North Korean Refugee Adoption Bill, right? Those are just some of the examples.
미 의원들에게 직접 탈북 고아 입양법의 중요성 등을 언급하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다며 개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차 씨는 10년 전 10명이었던 학생들의 수가 이렇게 늘었다며 이들의 목소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로 9년째 집회에 참가한다는 조엘리 씨는 아버지의 권유로 참가했지만 매년 참가하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 깨닫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전쟁 기념비에서 백악관으로 장소를 옮긴 학생들은 대통령의 집무실인 백악관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The people and children of North Korea are our blood-related brothers and sisters, and we hereby make this declaration today that we will keep shouting and marching until the human rights abuses by the North Korean
피로 맺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박해당하는 일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이 행진을 이어갈 것이고 외칠 것이라고 말하는 여학생.
The plight of the suffering of North Korean orphans in China. In 2013, our nation united to help the orphans by passing North Korean orphan adoption.
북한 고아 입양법을 언급하며 중국 내 북한 고아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백악관이 우리와 함께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대북 인권 단체 북한 자유 연합의 수전 솔티 의장은 고아와 난민 과보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라는 하나님의 부름에 모두 응답하기 위해 여기 있다며. 우리의 도덕적 의무를 잊지 말자고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자유 북한이라고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집회 참가를 위해 한국에서 온 북한 인권단체 북한 인권증진센터의 이한별 소장은 VOA에 백악관 앞에서 미국 대통령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의미가 크다고 강조합니다.
북한에서 인권 유린을 당하는 걸 직접 목격했고 저희 가족들이 그렇게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바가 사실은 너무도 큰데 정말 우리 한미 북한 정상들이 만났을 때 인권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아서 우리 탈북민 사회들은 너무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어땠든지 간에 앞으로는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해서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북한에 대한 인권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백악관 라파예트 공원에서의 기도 집회를 가진 참가자들은 거리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숄테 의장의 외침에 메아리 치듯 학생들은 따라 외쳤습니다.
Hey, hey, what do you say? How long will we look away? Save North Korean refugees!
Hey, hey, what do you say? How long will we look away? Save North Korean orphans!
Hey, hey, what do you say? How long will we look away? Save North Korean orphans!
북한의 난민과 고아, 주민들을 구해달라며 이 문제를 지나치지 말라고 외치는 행렬에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는 등 관심을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왔다는 미국인 여학생은 북한 인권 문제를 알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I feel like very like bad for all the people who have to deal with it and obviously like I think that everyone should be aware like of what's going on and that people really should know because not everyone knows and I really think more people who have the power
이 학생은 북한 정부가 국민들을 돕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이 문제를 알려야 하며 더 힘 있는 사람들이 나서 정의를 실현하고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왔다는 마르셀로라는 이름의 이민자 남성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알고 있다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인권이 있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날 집회의 마지막 여정은 주미 중국 대사관이었습니다.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노래를 부르며 학생들은 중국 대사를 향한 메시지를 낭독했습니다. 강간, 인신매매, 학대, 강제 매춘, 강제 결혼과 임신, 이런 간단한 단어들은 중국에 있는 북한 여성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예라면서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KCC 공동의장인 손인식 목사는 VOA에 매년 15,000명이 강제 북송되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침묵하는 것을 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자유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또 크리스천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매주일, 매달, 매 해마다 계속해서 중국에서 탈북자들이 헌팅하듯이 잡아들여가지고 무자비하게 북한으로 북송시키고 있어요. 끔찍한 지옥 같은 걸로 보내서 고문과 그 캠프 생활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매 해마다 약 15,000명 이상이 끔찍하게 북송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침묵하면 전 그게 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심 있는 대로 그걸 스탑하라고 더 이상 북송시키지 말고 중단하라고 북송을 중단하라고 외치면 그게 의의입니다. 그 의의를 지금 행할 때이지 침묵할 죄를 범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북한 주민의 인권과 중국 내 북한 고아와 탈북민들의 인권 개선을 외치는 KCC의 목소리는 집회 셋째 날에도 이어졌습니다. 이날 미 의원들은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 잔디에 모인 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민주당의 그레이스 맹 의원과 길버트 시스테로스 의원, 그리고 케이티 포터 의원, 공화당의 할리 루다 의원과 브라이언 바빈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 집회에 부시 센터의 인권 담당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는 탈북민 청년 조셉 김이 연설했는데요. 김 씨의 자서전 Under the Same Sky, 같은 하늘 아래가 의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꽃제비 출신 탈북민 청년이 자유를 찾아 나왔듯이 더 많은 조셉이 있도록 힘써달라는 의미입니다. 조셉 김 씨는 VOA에 오늘 감동을 받았다면 기억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런 마음 아픈 얘기 들을 때 반응이 올 거잖아요. 반응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 그 돌아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받은 느낌, 아, 그냥 느낌에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더위 속에 땀을 흘리며 북한의 인권 개선을 외친 참가자들은 이어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의원들을 만나 이들의 서신을 전달했고 북한 인권 개선에 힘써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따라잡기에서는 미국의 범죄인 인도 제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536년 7월 12일 16세기의 위대한 인문학자 데시드리위스 에라스무스가 67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469년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에서 태어난 에라스무스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수도원에서 자라며 성직자 교육을 받습니다. 이후 프랑스 파리에서 신학을 공부한 에라스무스는 영국으로 건너가 그리스어를 연구합니다. 이때 에라스무스는 당대 유명한 인문학자인 토마스 모어, 존 콜레트 등과 교류를 갖기도 했습니다. 에라스무스가 30살 되던 해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에 등장하는 격언과 속담을 모아 격언집을 출판합니다. 이 책은 당시 베스트셀러가 됐고 이때부터 에라스무스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또 1511년 에라스무스는 신학자의 공허한 논의와 성직자의 위선을 예리하게 풍자한 우신 예찬을 발표하는데 이 책은 당시 교회를 비판하고 풍자해 사람들의 종교개혁 욕구를 부추겼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며 보다 인간적인 학문과 예술을 추구하려고 노력했던 에라스무스. 에라스무스는 1536년 7월 12일 스위스 바젤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1970년 7월 12일 노르웨이 탐험가인 토로 헤이 에르달이 뗏목으로 대서양을 횡단하는 데 성공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뗏목이 12미터에 불과하고 나무와 갈대를 엮어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 안 가 뒤집힐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헤이 에르달은 사람들이 고대 문명의 위대함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직접 항해를 함으로써 이를 입증하겠다고 말합니다. 결국 헤이 에르달은 모든 사람들의 이러한 예상을 깨고 57일간의 기나긴 항해를 거쳐 1970년 7월 12일 대서양 횡단에 성공한 것입니다. 원시적인 뗏목으로 대서양 횡단이 가능함을 보여준 헤이 에르달은 이어 고대 이집트인들도 자신처럼 뗏목으로 대서양을 오갔고 남아메리카 문명은 이집트인들의 이주로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헤이 에르달의 이 탐험은 고대 문명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